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은 미북 대화의 문을 닫고 있는 것은 미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최근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평양 방문을 제의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에 대해 외면하고 마치 북한의 불성실한 태도 때문에 대화와 접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듯 책임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고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비난했습니다. 앞서 성김 특별대표는 지난달 30일 중국 베이징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최근 북한에 직접 대화를 제의했음을 시사하면서 하지만 북한은 대화의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일본과 미국이 일본 언론인을 참수한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ISIL의 인질 사례를 비인도적이고 비열한 테러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살인자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은 결코 테러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식량과 의약품 분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도 ISIL의 행위를 극악무도한 살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보다 몇 시간 앞서 ISIL은 일본 언론인 고도 겐지 씨를 참수했다고 주장하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일본 도쿄에서는 1일 ISIL에 의해 살해된 고도 겐지 씨를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IL이 31일 시리아 국경도시 코바니에서 패배를 인정하고 퇴각했습니다. ISIL은 지난 몇 달간 코바니에서 쿠르드족과 연합군의 공습에 맞서왔습니다. ISIL 대원이라고 주장하는 두 남성은 31일 공개된 동영상에서 미국 주도의 공습이 코바니에서 후퇴한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31일 코바니 탈환이 ISIL과의 전투에서 전략적이고 상징적인 목표였다고 말했습니다. 비오의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전투가 격화돼 군인과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정부와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 간의 평화협상이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났습니다. 1일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서 열린 평화협상은 몇 시간 만에 중단됐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유럽안보협력기구, OSCE 등 3자 접촉그룹은 성명을 통해 반군 대표들이 휴전과 중화기 철수를 위한 조치를 논의할 준비 없이 회담에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반군 측은 적대 행위 중단에 기반이 된 민스크 의정서의 개정을 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9월에 맺어진 휴전협정은 그동안 제대로 지켜지지 않다가 지난주 반군이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전투를 시작한다고 발표하면서 완전히 깨졌습니다. 지난해 말 전면적인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홍콩 일부 지역을 장악했던 홍콩의 민주화 시위대가 1일 또다시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주최 측은 이날 시위가 평화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지난해 9월 말부터 약 두 달 반 동안 주요 거리를 점거했던 이른바 센트럴 점거운동은 재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콩 당국은 지난해 말 시위대에게 어떤 양보도 하지 않은 채 시위대를 강제 해산했습니다. 미국 프로풋볼리그 NFL의 챔피언을 가리는 슈퍼볼 경기가 1일 애리조나주 글린데일의 피닉스 대학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49번째를 맞는 올해 슈퍼볼에서는 지난해 챔피언인 시애틀 시옥스와 슈퍼볼에서 3번 우승한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격돌합니다. 뉴잉글랜드는 통산 8회 슈퍼볼 진출로 사상 최다 출전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슈퍼볼에서 뉴잉글랜드가 약간 우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TV로 가장 많이 시청하는 스포츠 경기인 슈퍼볼은 경기뿐 아니라 텔레비전 광고와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진행되는 하프타임 쇼도 유명합니다. BOA 세계뉴스 이현철입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외부 정보 유입 등으로 북한 정권이 결국 붕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에 전제조건 없이 대화 테이블로 나오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남북관계에 관한 이명박 한국 전 대통령의 회고록 내용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이들 뉴스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Information ends up seeping in over time and change, bringing about change, and that's something that we.
네, 지금 방금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목소리 듣고 계신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현대 세계에서 북한 같은 잔인하고 권위적인 정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면서 인터넷이 북한에 들어가고 확산돼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북한과 관련한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 내용. 어디서 어떤 그 행사에서 이런 내용의 발언을 했는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그 유튜브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에서 개발한 건데요. 이 세계 최대의 동영상 공유 사이트 이렇게 흔히 말합니다.
네.
이 비디오 영상들을 그 올려놓고 그것을 전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돼 있는데요. 이 유튜브의 관계자들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서 북한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물론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 것이었습니다. 한 2분 정도 북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 북한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상당히 강한 얘기를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잘 아시는 대로 연초에 이 의회 상하 양원에서의 그 합동 연설, 국정 연설에서도 북한에 대해서 일절 언급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렇지만 이 유튜브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해서 길게 얘기를 했는데요. 핵심적인 얘기를 소개해드리면요. 이 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고립되고 또 가장 제재를 많이 받고 가장 단절된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북한은 잔혹하고 폭압적이며 그래서 북한 정권은 심지어 주민을 제대로 먹이는 것조차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이런 정권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북한 붕괴론을 불을 당겼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의 북한 붕괴에 대해서 사실 이후에 여러 가지 많은 반향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정권 붕괴 가능성을 언급한 배경이 뭘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바마 대통령은 유튜브와의 인터뷰에서 군사적 조치와 제재보다 정보의 힘이 더 강력하다며 북한 정권이 결국 붕괴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눈여겨볼 것은 역시 그 붕괴 그보다도 어떤 맥락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그 북한의 정권 붕괴를 얘기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건데요. 일반적으로 보면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 얘기한 것은 일반적인 차원의 그 붕괴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아까도 잠시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은 세상에서 가장 고립된 국가이며 자국민을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고 야만적이고 억압적인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는 역시 국민들을 제대로 먹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이렇게 국민들을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는 국가가 오래갈 수 있겠느냐 이런 일반적인 차원의 그 붕괴를 얘기한 것이고요. 과거에 뭐 종종 그 나왔던 무슨 적극적으로 무슨 미국이 나서서 북한 붕괴를 조장하거나 뭐 유도하겠다 이런 것과는 좀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대담에서 군사적 대응은 정답이 아니라 이런 말도 했는데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군사적 해결책이 답은 아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인 그 남북한의 상황을 얘기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바마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동맹인 한국이 바로 옆에 있고 그래서 전쟁이 한반도에서 벌어지면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군사적 해결책은 답이 아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이 사실 군사적 말하자면 해결책을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그런 선택에서 제외한 것이죠. 이것은 사실 오바마 대통령의 전임 부시 대통령 때와는 많이 다른 겁니다. 이 부시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늘 그 대화와 압박에 대해서도 언급했지만 그 어떤 옵션도 테이블에서 배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군사적인 어떤 해결책의 가능성도 언급을 했거든요. 네. 그렇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이 군사적 제재는 제외를 했고요. 그러면서 또 인터넷을 통한 북한사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바마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요즘과 같은 이런 인터넷이 이렇게 활발하게 활용되는 환경에서는 인터넷이 북한에 어차피 침투할 것이고
네.
그렇게 되면 요즘 세상에서 그렇게 잔혹한 독재 정권을 유지하는 것은 지극히 힘들다.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이 말하자면 그 우리가 아랍의 봄이라고 하는 것에서 인터넷의 힘, 그런 사회 그 소셜 미디어의 힘을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이 엄청난 말하자면 그 시민 사회의 결속을 가져왔고 이것이 말하자면 정권의 집단적인 통제를 무너뜨리면서 거기에 대한 저항을 스스로 불러일으켰다.
네.
뭐 이런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도 이런 맥락의 얘기를 정권 붕괴라는 그런 맥락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북한은 뭐 물론 못마땅하겠죠. 이런 발언에 대해서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예상대로 뭐 북한이 강력 반발했는데요. 북한은 그 오바마 대통령의 북한 붕괴 발언을 북한과의 대결에서 궁지에 몰린 패자의 넋두리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25일 그 관영 조선중앙통신과의 문답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미국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살하려다 패배만 거듭하자 인터넷을 통한 정보 유입으로 내부 와해를 실현하려 한다며 이는 어리석게 없는 망상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좀 전에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미국 관리들은 지금 미국이 북한의 붕괴를 추구하고 있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나오니까 그러면 미국의 정책이 바뀐 것 아니냐, 바뀐 건지 뭐 이런 또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 변화, 정책 변화를 예고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무부의 그 웬디 셔먼 차관, 정무담당 차관입니다. 이 정무담당 차관이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뒤에 며칠 후에 서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게 있습니다. 이 셔먼 차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은 주민들에게 식량과 미래를 주지 않고 또 세계로부터 고립되는 나라는 생존할 수 없다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국무부 대변인실도 그 논평을 낸 게 있는데요. 이 말하자면 압박과 대화를 병행한다는 미국의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목적으로 한 신뢰 있는 북한과의 협상에 열려 있다는 미국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에서는 또 전문가들이 이런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 가능성에 관해서
네.
이 그동안에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전략적 인내라는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은 결국 전략적 인내가 그대로 앞으로 남은 임기 중에도 유지될 것임을 내비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북한의 붕괴 발언을 한 것은 그런 결국은 언젠가는 이 붕괴될 북한 정권과 대화를 긴밀하게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의사가 별로 없다는 것을 내비친 게 아니냐라는 네. 그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바마 대통령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5일 날 인도를 방문해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물론 인도 방문이 이제 그 뭐 다른 뭐 많은 중요한 사안들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도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이 얘기도 잠깐 해주시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5일이죠. 그 인도를 방문해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그 미국 인도 간의 그 양자 관계 여러 뭐 저 핵발전소를 포함한 여러 문제도 물론 논의됐고요. 또 일반적인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그 발표한 게 있는데요. 이날 그 정상 공동성명 중에 그 북한 문제가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 미국과 인도는 이날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 활동을 포함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요.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유엔 안보리의 결의 등 국제적 의무를 전면적으로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미국 워싱턴에서도 그 정상회담을 가졌었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미국의 주요 당국자들의 한국 방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e are have the same policy as the Republic of Korea.
자,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차관의 목소리였습니다. 셔먼 차관은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를 궁극적으로 비핵화해야 한다는 같은 정책을 갖고 있다면서 북한에 관한 한 비핵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자, 셔먼 차관은 미 국무부에서 이 한반도를 담당하는 고위 당국자인데요. 지난주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셔먼 차관이 서울에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좀 자세히 살펴보죠.
예, 미국과 한국 정부 간에는 그 당국자들 간에 여러 레벨에서 그 정례적인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외교부와 또 미 국무부 이 차관급 협의가 정례적으로 열리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 셔먼, 웬디 셔먼 국무부 정무차관의 이번 서울 방문도 이런 정례적인 아, 미국과 한국 정부의 차관급 협의의 일환으로 이뤄진 겁니다. 그래서 그 웬디 셔먼 정무차관의 카운터파트 상대는 한국 외교부의 조태용 1차관입니다.
네.
그래서 1차관을 만났고요. 셔먼 그 정무차관은 회담 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 메시지였습니다. 이 미국과 한국의 대북 정책에는 전혀 차이가 없다. 최우선 과제는 북한의 비핵화다.
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올해 들어서 한국과 북한, 남북한 사이에 이뤄지고 있는 그 대화와 관련한 얘기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은 지금 대화 모드가 아닌데 이 남북한 대화가 거기와 좀 연계돼서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 관련해서 셔먼 차관은 한국 정부의 남북 대화 추진을 지지한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셔먼 차관은 자기 그 상대인 조태용 1차관만 만난 것이 아니고요.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면담을 했고 또 청와대에서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비서관과도 면담을 했습니다.
네, 국무부의 또 역시 차관인데요. 로스 고테밀러 차관도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 차관은 어떤 그 담당 차관인지 소개를 해주시고 또 이번에 방한한 목적 또 이것도 좀 같이 설명을 해주시죠.
네, 고테밀러 차관은 국무부에서 그 핵 문제, 주로 확산 뭐 이런 문제를 다루는 그 차관인데요. 이번에 서울에 간 것은 그 한국과 미한 군축 비확산 협의회를 갖기 위해서 그 서울에 간 겁니다. 그 미국과 한국은 이번 협의회에서 국제 군축 비확산 체제에서 북한과 이란의 핵 문제를 비롯한 핵확산 금지 조약, 그러니까 NPT죠.
네.
NPT 그 평가 회의와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핵안보 정상회의 현안 그리고 사이버와 우주 분야의 국제안보 문제 등을 논의했고요. 또 고테밀러 차관은 그 기자들과 만나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 양국이 긴밀하게 논의했다. 또 효과적으로 대응해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저희 고테밀러 차관의 그 발언 중에 그 북한의 비핵화와 사이버 공격을 대응하는데 이 미국과 한국이 한치의 틈도 없이 공조를 해야 된다. 이 점을 부쩍 강조를 했는데 이렇게 그 강조를 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한미 간에는 그 뚜렷한 그리고 굳건한 그 동맹의 입장을 늘 확인을 해왔고요.
네.
또 어느 때보다도 현재 박근혜 정부와 또 오바마 대통령의 미국 정부가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그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는 게 양쪽 정부의 그 판단입니다.
네.
다만 최근에 들어서 그 잇따라서 미국 정부의 고위 당국자들이 남북 대화를 지지한다라든지 네. 비핵화가 최우선 목표라든지 이런 발언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아까 잠시 말씀은 드렸지만요. 그 서로 지금 미국과 북한 그리고 남북한의 그 북한을 둘러싼 기류가 조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미북 간에는 상당한 긴장 속에서 지금 대화가 좀 어려운 국면이고요.
네.
아시는 대로 연초에 그 소니 영화사에 대한 북한의 해킹 때문에 행정명령을 통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제재를 발표했고 또 추가 제재가 논의되고 있고 의회에서는 심지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까지 그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상황이지만 남북한 간에는 조금 다른 기류가 있죠. 그 북한의 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서 이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남북 대화를 강조했고요. 박근혜 대통령도 여건이 그 남북 대화를 할 수 있는 쪽으로 가도록 최대한 노력하자라는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쪽의 이런 기류가 말씀드린 대로 남북 대화에 어느 정도 그 어떤 그 보조를 맞추도록 요구하는 그런 기류가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었고요. 미국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남북 대화에 대한 지지,
네.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 대한 그 대북 정책 지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도 최근에 그 기자들과 만나서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네.
대북 정책에 대해서 미국 정부에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 리퍼트 대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남북 대화의 속도나 범위에 대해서 미국은 우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우려랄까요? 이런 것들을 미국 정부는 불식하는 데 상당한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국무부의 고위 관리들이 이렇게 한국을 방문하고 또 주한 미국 대사도 기자들과 만나서 또 미국의 그 대북 정책을 또 얘기를 하고 했는데 최근에 미국의 그 관리들이 이렇게 잇따라 한국을 방문한 이런 그 현상 여기에 어떤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글쎄 저희가 모르는 뭐 특별한 배경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외관상으로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아시다시피 그 미국, 한국, 일본 또 중국까지 포함해서 북한 핵과 미사일이라는 그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요. 그동안 그 고위 당국자들이 정기적으로 상대국을 방문하면서 그 논의를 하고 또 정부도 교환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5년 새해도 됐고 그랬으니까요. 그 당국자들이 이제 서로 그 서울 또는 도쿄를 돌면서 그 정세를 논의한 그런 거죠. 특별하게 무슨 배경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 한국, 일본의 6자회담 수석 대표들이 도쿄에서 만났는데요. 이제 중국과 러시아 빠졌습니다. 그 북한은 물론 이제 참여할 지금 하는 상황이 아니고요. 그런데 비교적 그 공조가 잘 이루어지는 이 세 나라가 여기에서 모여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6자회담 당사국 6개 나라 중에 북한을 제외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있고 또 미국과 한국, 일본 또 다른 그 세 나라가 있다면은
네.
이 미국, 한국, 일본의 6자회담 제기에 대한 문제는 입장은 그동안에 사실 공통됩니다.
네.
이 북한이 진지하게 그 비핵화 협상에 임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진지한 자세를 보여주는 신호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런 그 말하자면 일종의 그 전제 조건을 필요로 하는 그런 맥락에서 6자회담을 거론하고 있는데요. 이 세 나라 수석 대표들은 이번에 도쿄에서 열린 회담에서도 같은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나 방법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논의를 한 것 같고요.
네.
아울러서 또 이 북한에 대해서 압박과 대화의 문을 열어놓는 것, 이 투트랙 전략을 유지한다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중국과 러시아는 이 세 나라의 6자회담 재개에 관한 입장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핵 6자회담이 조건 없이 조속히 열려야 된다라는
네.
입장을 그동안 줄곧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미국이 최근 북한에 직접 대화를 제안했다. 이런 이 한국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이것이 그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그리고 그 근거가 확실한 것인지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볼까요?
그 성김 대사가 이 발언을 한 배경은 한국의 주요 언론 매체가
네.
이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화를 제안했다. 직접적인 양자 네. 대화를 네. 이런 보도를 바로 하루 전날 한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이 기자회견에서 성김 특별대표에게 기자들이 이 언론 보도를 좀 확인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이 성김 특별대표의 답변은 상당히 그것이 실제로 언론 보도대로 제안이 있었던 것과 같은 그런 그 시사를 하는 답변이었다. 이게 바로 연합뉴스가 현지에서 전한 보도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미국 고위 관리들의 한국 방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뉴스 포커스 이번에는 남북관계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1제 한국 통일부 장관의 말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처럼 조건을 달며 대화의 장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이제라도 북한이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와서 통일로 가는 길에 함께 할 것을 촉구합니다.
자, 류 장관은 어디에서 이런 언급을 한 건가요?
예, 그 유 장관의 발언은 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서울에 여기에서 지난주에 국제학술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이 학술회의에 참석해서 기조연설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그러니까 북한이 남북 대화에 전제 조건 달지 말고 조속히 응하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유 장관은 특히 북한이 조건을 달면서 대화의 장에 나오지 않는다면 이 북한 스스로 신년사를 통해서 밝힌 각종 과업들이 공염불이 될 것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이 남북한은 최근 남북 대화 재개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연초에 상당히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 별로 진전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 남북 관계 흐름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북 관계 현재 일종의 뭐 관망기 또는 뭐 탐색기, 신경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잠시 좀 그동안의 경과를 좀 짚어보면요. 지난해 12월 그 한국 측이 북한에 대해서 대화를 제의했었습니다. 그리고 1월 1일 날 김정은 제1위원장이 신년사를 해서 최고위급 회담, 즉 정상회담도 못할 것이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이어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12월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전제 조건 없이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이산가족 상봉도 하자 이런 얘기를 해서 상당히 뭔가 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북한이 그 남북 대화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인 뭐 하자 말자 이런 얘기가 없이 다만 여러 가지 그 주문을 노동신문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현재 남북 간의 일종의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망기 또는 탐색전이 진행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북한이 남북 대화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그 미한 두 나라 군사훈련 중단 또 5.24 조치 해제 이것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데 북한의 그 속내가 뭔가요?
예, 그 미한 군사훈련 중단은 북한이 남북 간의 당국 간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사실 제시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군사훈련 중단과 대북 전단 살포 중단 이 두 가지를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일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또 5.24 조치 해제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입장은 일단 대화를 해보자. 대화를 하면 이 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현안을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도 응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측면 때문에 이 북한의 최근에 잇따른 대화 제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공세 차원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들이 있고요. 실제로 북한이 한국 정부나 미국 당국이 그 연례적인 미한 군사훈련을 중단한다거나 이럴 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을 모를 리가 없는데도
네.
계속해서 전제 조건으로 이런 것들을 제세우면서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 뭔가 다른 대화에는 뜻이 없고 어떤 공세적인 측면에 대화 공세라고도 하죠.
네.
그런 측면에만 그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네. 자, 북한이 이제 이렇게 이런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한국은 그 모든 전제 조건 없이 당국자가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모든 문제를 논의하자 이런 입장이고요. 또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도 그 5.24 조치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북한이 그 요구하고 있는 5.24 조치 해제를 위해서는 한국 국민이 납득할 만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 천안함 폭침 사건이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이 난 만큼 이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등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네. 자, 상황이 현재 상태로 계속된다면 그 연초에 기대했던 이 남북 당국 간의 대화 가능성은 희박해지는 것 아닌가. 그 여러 가지 이제 여건들이 있긴 한데 뭐 때문에 이제 희박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가요?
일단 그 대화 가능성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한국 정부는 통일준비위원회 명의로 1월 중에 남북한 당국 대화를 갖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1월은 사실 끝나갔습니다. 네네.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는 이제 그 가능성이 없는 일이 돼버렸죠.
그렇죠.
이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설을 전후해서 이산가족 상봉을 해보자라고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사실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2월달 설을 그 전후로 해서 이산가족 상봉을 하려면은 이미 벌써 북한이 여기에 호응을 해왔어야 됩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두 가지는 사실 이미 성사가 어렵게 됐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 나머지 이제 올 초에 단기적으로 남북 간 대화의 가능성은 어떠냐.
네.
이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런 분석들을 합니다. 2월달이면은 미국과 한국의 정례 합동 군사훈련 키리소 네. 훈련이 시작됩니다. 이때면은 극히 예외적인 사례고 있긴 했지만은 이 북한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일절 대화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3월 달에는 그 제네바 유엔 인권 이사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 북한 문제가 주요 그 토픽이 돼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남북한 간에 뭔가 좀 접점을 찾고 대화 쪽으로 그 흐름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과거에 좀 그 진보적인 그 한국 정부에서는 그 훈련이 있으면서도 뭐 대화가 되기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전혀 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자, 한국에서는 이명박 전 한국 대통령의 회고록이 서울에서 출간됐는데 이 회고록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 관련 내용만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에 그 북한에 관한 내용은 어떤 것이 들어 있습니까?
네, 이번에 그 이명박 대통령의 그 회고록이 일부 그 공개가 됐는데요. 그 회고록에는 남북 정상회담과 비밀 접촉, 또 천안함 폭침 등과 관련된 그 비공개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09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측에서 먼저 정상회담을 제안했다며 그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 그리고 또 다른 특사를 통해서 평양이 이 같은 의중을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남북 그 협의 과정에서 양측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국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못했다고 이명박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네. 자, 결국 남북 정상회담이 추진되기는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인데 제일 큰 걸림돌이 뭐였을까요?
이명박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은 이 북한이 말하자면 거액의 돈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아, 네.
이 북한은 그 이 접촉에서요 이 정상회담의 조건으로 현금 100억 달러 이 한국 돈으로 11조 원에 해당되는데요. 이 100억 달러를 요구했다는 거고요.
아, 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식량, 비료, 식량 40만 톤이죠. 비료 30만 톤 해가지고 이 상당한 정도의 그 요구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왔고, 이명박 대통령은 이 당연히 정상회담을 하려면은 경제적인 대가를 요구하고 또 주고 이런 그 악순환을 끊는다라고 하는데 상당한 강조점을 둔 것으로 그렇게 본인은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북한이 어떤 수준에서 여기에 대해서 사과라든지 유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명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논의는 오갔는데요.
네.
결국 이 정상회담을 하기에는 넘어야 될 남북한 간의 양쪽의 그 선이 너무 그 높았던 겁니다. 그 대가 요구라든지 천안함이라든지 또 연평도 포격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예,
네.
결국 무산된 것이죠.
네. 자, 이 회고록이 출간되기 전부터 한국에서는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가 매우 특히 정치권에서 대단히 궁금해하고 있었고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뭐 상당히 좀 입장이 난처해진 뭐 그런 경우도 뭐 염려가 되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남북 간 대화 가능성이 더 멀어졌다 이런 또 견해도 있습니다. 이 왜 뭐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조금 전에 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그 북한이 약간 이거에 대해서 신기가 좀 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 정상회담이 그야말로 남북 간의 평화와 뭐 통일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건데요. 실제로 이 회고록 내용을 들어보면은 뭐 검증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그 거북한 내용이 많습니다.
네.
정상회담을 그 하면서 100억 달러를 내놔라, 또 쌀, 비료 이런 거를 내놓고 또 뭐 중국도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뭐 불쾌감을 표했다라든가 이런 그 비밀 채널을 통해서 한 얘기들이 그 여과 없이 됐기 때문에
아, 네.
그 평양 당국으로서는 상당히 이거에 됐고 그 신기가 상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평양이 지금 그 남북 관계 지금 일종의 관망기인데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 신기가 나빠서 좀 남북 대화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만은 과거에도 보면은 남북 간에 항상 이런 악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정상회담 또는 뭐 당국 간 회담이 열려왔기 때문에요. 이것이 뭐 조그만 어떤 뭐 악재는 되겠습니다만은 북한이 진정 그야말로 문제 핵심은 북한의 진정성 남북 관계를 어느 정도 그 회복시켜 보겠느냐 이런 진정성의 문제지 회고록이 그렇다고 결정적인 그 걸림돌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자, 인권 문제 잠깐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 유럽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된 회의가 열렸습니다. 아, 미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 인권 특사가 참석을 했는데 킹 특사가 여기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좀 살펴볼까요?
예, 그 유럽 의회의 인권소 위원회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회의를 할 때 그 정례적으로 로버트 킹 북한 인권 특사가 참석해서 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견해도 그 전하고요. 또
네.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도 정보를 교환하는 이런 장으로 활용을 해 왔는데요. 이 올해도 로버트 킹 특사가 그 얘기한 내용은 역시 그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끝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북한에 대해서는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압박을 하게 해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밝혔고요. 또 북한이 점점 더 주민들에 대한 그 외부 정보의 통제가 조금씩 느슨해지고 있다라는
네.
이런 그 얘기도 했고요. 특히나 중요한 것은 이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이 북한을 지지하는 세력이 국제사회에 거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유엔 인권이사회나 또는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에서 보면 그대로 수치상으로도 나타내는데요. 이 결의안에 반대하는 나라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 북한의 입장을 편들어서 그래서 결의안에 대해서 반대했던 나라들이 기권으로 돌아서거나
네.
심지어 찬성하는 나라들도 생기고 이래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적어도 북한을 옹호하는 나라는 점점 더 아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국제사회가 변하고 있고요. 이런 변화하는 상황 그리고 미국 정부나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네. 잠깐 그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이 북한의 이 정보 통제에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 상당히 이 관심이 가는 그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킹 특사의 발언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킹 특사가 이번에 그 유럽에 가서 한 얘기 중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킹 특사는 북한의 그 정보 통제에도 그 균열, 그러니까 일종의 그 금이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걸 중요한 변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탈북자와 외국을 방문한 북한 주민의 35%가 외국 라디오 방송을 청취한 경험이 있고 이들 중 또 85%는 한국 등 외국의 DVD를 시청한 경험이 있다는 구체적인 통계를 제시했습니다. 킹 특사는 또 외부로 유출되는 북한 내부 정보에도 주목했는데요. 위성사진을 통해 북한의 강제 수용소를 더 상세히 관찰할 수 있게 됐고 쌍방향 지도를 제작해 현지 인권 유린 실태를 기록으로 남길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오바마 대통령의 최근 인터뷰 소식과 함께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남북 대화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는 내용,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관련한 소식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오에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저는 북한에서 오는 사람입니다 하고
중국 해남에서 한국 인천으로 들어오는 비행기에서 탈북자라는 것을 고백한 백미경 씨.
불판을 하루에 많이 닦으면 200, 300개 막 닦고 엄청 큰 데다 보니까
한 시간에 $7를 주는 식당에서 고기 불판을 닦으며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너무 고되긴 고되더라고. 저도 처음 해보는 일이라 내가 처음부터 저는 북한에서 온 사람이고 아무것도 모르가지고 너무너무 많은 걸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하고 언니들한테 그냥 물컵 날라주고 커피 날라주고 하면서 언니들한테 잘 보여가지고 언니들이 다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홀 서빙까지 나오니까
싸구려 길거리 옷을 입어도 기분은 늘 최고였습니다. 중국 땅에 숨어 사는 가족들을 데려올 생각에 힘이 났습니다.
그 브로커 한 사람을 딱 정해놓고 한 사람 돈을 주면 식구들 한 서너 명 우리 큰 언니네 식구 셋 둘째 언니네 식구 넷 뭐 이런 식으로
그러던 어느 날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경상남도 마산에서 가요제를 한다는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북한 최고의 가수를 희망했던 어린 시절의 꿈을 떠올렸습니다.
어떤 이게 머리가 붕 뜨는 같은 그리고 이게 그 속에서 뭐가 너무 흥분하다 못해 이게 속에서 뭐 울렁울렁하는 희열 같은
한국의 가수가 됐습니다. 세상의 전부를 가진 것 같았습니다. 가수가 되고 나니 백미경 씨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가족들을 한국까지 데려오겠다는 백미경 씨의 꿈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진짜 너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세상에 오다 보니까 우리 식구들이 빨리 와서 정착을 좀 했으면 좋겠고 우리 어머님 아버지는 좋은 데 와서 빨리 좀 건강 더 건강하실 때 좀 누리셨으면 좋겠고 막 이런 생각에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탈북 가수 백미경 씨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머리가 붕 뜨는 같은 그리고 이게 그 속에서 뭐가 너무 흥분하다 못해 이게 속에서 뭐 울렁울렁하는 그 멀미나는 이런 거를 느끼죠. 희열 같은 그리고 막 다 얻은 것 같은 나는 대한민국 가수라는 어떤 그 이 연예계를 모르다 보니까 그때는 엄청 부풀어했었어요. 진짜로
가요제의 수상자로 한국의 가수증을 갖게 된 백미경 씨에게는 곧 후원자가 생겼습니다.
소속사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면서 그 스폰서분도 계셨었어요. 이렇게 대만 분이신데 돈을 또 5억을 배팅을 해서 11월 달에 앨범이 나와서 12, 1, 2, 3, 4개월만 활동을 했는데 그때 뭐 가요 무대도 했고 뭐 방송을 많이 했는데 그 돈이 다 썼다고. 나 홍보비용에 다 썼다고. 그래서
한국 돈 5억 원. 지금 시세로 하면 미화 46만 달러가 넘는 돈이었는데 그 큰 돈을 몇 달 만에 홍보비로 써버렸다는 것은 사기꾼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 황당했어요. 5억이란 돈이 그렇게 험하게 없어진다. 내가 죽기 전에 만져볼까 눈으로 볼까 말까 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인데 고민을 너무 많이 하다가 제가 거기서 올 수도 해버렸어요. 저 이렇게 가수가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가수가 된다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 사모님 저 여기서 벌써 놉니다. 하니까 사모님이 난리가 난 거예요.
백미경 씨의 실력을 믿고 돈을 대준 후원자에게는 미안했지만 도저히 돈으로 만들어지는 가수는 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가수가 노래로 승부를 해야지. 왜 돈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며 다 돌아다니는 이런 저기는 필요할지언정 먹고 차 길은 뭐 이런 게 필요할지언정 이렇게 돈이 이렇게 험하게 쓰인다고 하면 나는 안 해야지.
북한과는 너무나 다른 한국의 가수로 살아가는 길. 자신을 알려야 하고 또 하고 싶지 않은 자리에도 나서야 한다는, 그래야만 유명한 가수가 될 수 있다는 말은 더 이상 듣고 싶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싫고 너무너무 넌들이 나고 나는 싫다. 너무 자존심을 많이 감추고 누르고 정말 폭발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았었는데 이제는 안 한다. 나 다 폭발하다 다 질렀어요. 그런 거를 겪지 않고 어떻게 탑자리에 갈 수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겪어서 탑자리에 가야 된다 그러면 저는 안 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하고 나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안 하고 4년을 아예 노래 노자도 안 하고 살았었어요. 일만 하고.
한국이 인정하는 가수증을 갖고 있던 백미경 씨가 다시 고깃집의 종업원으로 일을 나갔습니다.
지금도요. 시간 나면 해요. 집에 있으면 뭐예요. 시간이 나면 봉사를 가고 나서 또 시간이 나면 집 동네에 있어요. 아무 때나 오라고 하시는 사장님 계셔요. 가면은 시급을 받아가지고 오면 너무 좋잖아요. 집에서 놀면 뭐예요. 집에서 놀면 아파요 몸이.
하는 일 없이 집에만 있으면 근심 걱정만 생기고 가족들 한국까지 데려오는 날을 당기기 위해선 잠시 시간도 허투루 보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더 좋아하셔요. 사람들도 또 더 좋아하시고 요즘 TV에서 좀 많이 알려지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러고 또 저는 예전보다 나를 어필하려고 많이 노력을 또 하죠. 저는 누구예요? 안녕하세요 막 오시는 분들한테 막 그러고. 그러니까 즐기는 것 같아요 지금은. 돈도 벌리고 즐기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맨 먼저 부모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큰언니네 식구, 둘째 언니네 식구, 오빠네 식구의 조카들까지 그렇게 모두 12명의 가족들이 다시 얼굴을 맞대게 됐습니다.
큰언니네 식구, 둘째 언니네 식구, 오빠네 엄마 아빠
다들 가까이 살아요?
예, 다 노원 쪽에 다 가까이 살아요. 오빠네 양천에 살고 제일 먼 게 양천이에요.
같은 서울 하늘 아래 살고 있는 한 식구들. 힘든 마음도 좋은 순간도 함께할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말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뭉치자 그러면 봐요. 엄마 생신 때, 아빠 생신 때 엄마 아빠 모셔와서 식구들 일가 식구들 다 모셔와서 칠순잔치 해드렸었거든요. 되게 늦은 칠순잔치 해드렸어요. 76세 때. 그러니까
늦었지만 형제들과 함께 부모님의 칠순잔치상을 차렸습니다.
제가 예, 제가 태어나서 우리 부모님 자식으로 태어나서 제일 장한 일을 해드린 것 같아요. 건강하게 살아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죠.
한국에서 짝을 만난 조카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 가족이 부산으로 여행도 갔습니다.
전날에 내려가서 애 결혼하는 거 준비해주고 결혼식 끝나고 그날 1박을 아예 해운대에서 놀고 돈을 조금 썼죠.
모두가 함께 웃고 즐길 수 있게 된 지금의 순간들. 서로가 걱정하고 염려했던, 무엇보다도 가족 생각이 최우선이었던 백미경 씨에게 내려주는 하늘의 선물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지금 요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천국하고 지옥하고 저는 두 세계를 다 살아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지옥에서 빠져나와서 천국으로 왔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거는 뭐냐면요. 그 내가 원하는, 내가 노력만 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노력해 가면서 어떤 그 밝은 세상이 펼쳐져 있는 게 너무 행복하고요. 이렇구나. 내가 이거를 원해서 이렇게까지 큰 뜻을 품고 온 건 아닌데 너무 큰 게 차려지면서 너무 행복하죠, 요즘은. 저는 또 부모님부터 해가지고 저까지 12명 식구가 다 왔잖아요. 다 와서 한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 보고 싶은 식구 다 보면서 정말 행운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일을 차근차근 해가면서 요즘 더 느끼는 게 정말 이루어지는구나. 정말 뜻하면, 정말 고민하고 노력하고 꿈을 꾸면 정말 이루어지는구나를 요즘 새삼 느끼고 삽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펼쳐보지도 못하고 접어야 했던 고향에서의 꿈, 노래하는 가수. 백미경 씨는 지난해부터 아리랑을 부르면서 접었던 꿈을 다시 펼치고 있습니다.
저기 저 산이 한라산이라지.
고향을 떠나야 했던 도망자의 아픔을, 고향을 두고도 돌아가지 못하는 탈북자들의 서름을 민족의 노래 아리랑에 담아 부르며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글쎄요. 쓰면은 소설이 될 것 같고 맷집이 나올 것 같고 더 이상의 어떤 굴곡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많은 굴곡이 있었고 그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탈북자들 들어보면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저처럼 중국에 모셔왔고 한국에 와서 또 모시고 오고 이런 거는 저밖에 또 없더라고요.
뜨겁게 박수해주는 사람들의 눈빛이 고마웠습니다. 그 덕분에 더욱 힘을 얻게 된 백미경 씨는 어머니에게서 배운 창법에 한국식 발성이 조화된 독특한 음성으로 한국 무대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은 하나야, 사랑은 하나야.
큰 무대에서 작은 행사장에서 청중들의 시선을 느끼며 노래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바로 그토록 소원했던 가수의 꿈이 꿈이 아닌 현실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찾은 자유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되는 자유 아닐까 싶고요. 정말 너무 많은 것을 얻는, 너무 많은 걸 나한테 주는, 너무 많은 기회를 저한테 베풀어주는 자유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너무 큰 무대가 펼쳐져 있는, 내가 노력한 만큼 얻어지는 너무 황홀한 자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탈북자들 또 우리 북한 사람들이 빨리 이 자유를 만끽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요즘은 목소리 좀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어느 날에는 고향 땅 사람들 앞에서도 노래하는 가수가 되어 있을 거라 믿어봅니다.
자유라는 게 정말 목숨을 걸만하구나는 거를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중국에 있는 친구들이나 뭐 내가 누구라는 걸 알고 듣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탈북자가 이렇게 목에 힘을 넣어서 얘기할 수,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다는 자유란, 정말 이렇게 황홀한 내 인생을 바꿔놓는 정말 화려한 그림, 우아한 그림이라고 저는 감히 얘기하고 싶고요.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
잠시 후 11시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라디오 무대와 역사 속 오늘이 방송됩니다.
탈북자 3만 명 시대. 더 이상 탈북자를 만나는 게 낯선 일.
연도별 입국자 수를 살펴봐도 10년간 10배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3만 명 시대. 한국의 탈북민 사회가 형성된 지도 이제 10년이 넘었습니다. 한국에 간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지 궁금하시다고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니
탈북자 출신 1호 국회의원인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
함께 북한학 박사학위 받은 분들인데요.
새로운 터전, 자리 잡기에 땀을 열심히 흘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것이 밤부터 출근해서 내가 주인처럼 막 일을 하면서
과거의 아픔을 잊고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젊은이들도 있고
아직은 남한 학생들과 공부하는 게 무겁고 힘들지만
정착이 어려워서 힘들어하고 좌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바라보는 시선, 또 그리고 편견.
라디오로 여는 세상, 봄철을 맞아 준비한 생생통신 탈북민 이야기는 그들의 이야기를 그들의 목소리로 직접 들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탈북민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삶을 갖고 가는지 따끈따끈한 이야기로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밤과 수요일 아침에 방송되는 생생통신 탈북민 이야기,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말씀을 남기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또 기존에 연락 주시던 BO의 음성 사서함 전화 역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지역번호 201을 누르신 후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을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